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과 의무 격리와는 별도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 탑승 전, 출발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되돌리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인 5천만 명에게 두 번씩 백신 1억 회를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노력으로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선한 천사가 악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탱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며 미중관계 건강하고 안전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공중 보건 기후 변화 등 지구촌 현안들도 공동 대응하길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핵무기를 일절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 TPNW가 22일 발효됐습니다. TPNW는 가입국에 핵무기 제조와 보유, 배치 등을 불법화하고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을 돕도록 규정했습니다. TPNW에는 모두 51개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PNW는 핵 보유 예외를 인정한 핵확산 금지 조약 NTP와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핵무기 제거가 유엔의 최우선 현안이라며 핵무기 제거와 핵무기 사용의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일반 안보와 집단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계정을 최근 중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책을 옹호한 중국 대사관 트윗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비인간적 행위에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알려진 길에 조치를 취했다며 종교, 계급,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출신 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트위터의 정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트위터에 위구르 여성들이 출산 계기가 아니라며 강제 불임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점거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사당 인근에 파이프 폭탄 설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보할 시 7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트위터에 후드 스웨터를 입은 용의자 남성이 손에 커다란 물건을 들고 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6일 워싱턴 DC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사람의 체포와 기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현상금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FBI가 지난 8일 현상금 5만 달러를 책정해 발표했다가 2만 5천 달러를 증액한 액수입니다. 베트남 법원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환경운동가 딘틴 투 투이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이시가 페이스북에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경제와 사이버 보안법, 그리고 환경정책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투이시 변호인은 투이시에게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들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고 BOA에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투이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정보를 만들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됐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투이시를 잘 변론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가혹한 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가늠할 미국 정부의 초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성김 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급히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함흥과 신포 지역의 비난우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원산과 장전 지역의 비난우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하고 있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눈은 5에서 20cm 정도로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가 떨어지고 자강도는 6에서 7도가 더 떨어집니다. 오늘 중강이 가장 춥습니다. 영하 16도에서 시작되고 해주와 개성은 영상 3도. 낮에는 황해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도에서 3도 정도가 어제보다 더 떨어집니다. 장진이 영하 2도, 해주와 개성이 영상 9도로 오늘 북한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앞으로의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메시지 발신 시기 등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쪽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VOA에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군 당국은 일정 수준의 연합훈련 재개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 would probably make the case to the leadership in the new administration that
미군 사령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준비 태세의 지속적인 약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조속히 일정 수준 재개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또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계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인종 문제 등 시급한 국내 현안들로 인해 북한 문제가 즉각적인 관심을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do expect that it will make a general statement of principles of its approach to North Korea early in the new term.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o I think we have to expect, therefore, that Kim Jong-un may decide to try to make this issue a priority.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정은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s.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 의지를 보이고 협상을 시작할 의사를 내비칠 경우 북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대회에서 보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초기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전 자신이 북한 관료들을 만났을 때도 북한은 이미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직전 향후 그들의 향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등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성김 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갱신한 동아태국 홈페이지에서 성김 대사가 20일부터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행은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별대표를 맡았습니다.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대사에 임명됐고 2014년에는 다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복귀했습니다. 2016년에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부임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김 대행은 특히 필리핀 주재 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에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끄는 등 미북 대화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급히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던 킹 전 특사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결정되든 북한인권 문제가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means that you need to have someone who's focused on that problem.
북한의 인권 사항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며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국무부 내에서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특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실질적으로 전념할 수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step the Biden administration could take.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지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를 더 넓은 정치적인 틀 안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특사가 국무부 내 동아시아 태평양국 소속이 된다면서 국무부 내 다른 담당자들과 협상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지만 정권의 특성상 핵무기와 인권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oo often we just think of one aspect of this, the nuclear, but there's also the nature of the regime.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핵무기만 특정해 합의를 볼 게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다른 문제도 함께 협상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경우 총체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egotiations should go forward on a holistic manner, not just addressing weapons.
핵무기 확산만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지속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를 위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내 다양한 기구들이 북한과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총체적으로 활용해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조앤 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이라는 다자기구와 협업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urging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nominee for
그렇게 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맹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This includes pushing for a UN Security Council meet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urging China and Japan.
린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압박하고 중국과 일본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게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경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대북정보 분석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북한 정보를 분석했던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객원연구원은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개혁을 강조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21일 전미 북한위원회 NCNK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민간단체 월드어페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Continued emphasis on what we would call reform, economic reform. This is something that Kim Jong-un started as soon as he took power.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도입한 경제 개혁을 지난 7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 8차 대회에서도 추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레버, 즉 경제적 공간들을 언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 개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해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k report on the Congress still mentioned levers, economic levers, which are reformist in nature. He talked about, again, about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주도하는 내각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개혁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대회 직후 지난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분명하게 언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2016년 7차 당대회 때 북한이 140쪽에 달하는 전체 논의 내용을 공개한 반면 이번에는 약 40쪽의 요약본만 공개했다며 당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충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잡지들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이며 자신이 201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경제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통해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Suggested very strongly that the Singapore Declaration remains a basis for moving towar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김 위원장이 보고해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는 여전히 싱가포르 공동선언이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열린 최고 순회들의 직접 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 해군 분석센터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도 미국의 선택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신호를 북한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openings that should we choose to take advantage, there could be some sort of return to a dialogue.
보글러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년여 동안 진전이 없던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의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악마화하는 위협적 발언이 없었던 점에 기대를 건다고 보글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필립 윤 월드어페어스 대표는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과 미국 사이에 탐색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at's the administration going to do if North Korea does something provocative on the scale that, you know, you were talking about? That's an easy question in my mind. The more difficult
윤 대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압박을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계산법과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의지를 밝혀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추후 대북 메시지와 미한 간 사전 조율 과정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미한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중점적인 대북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겁니다. 9.19 군사 합의에는 남북 쌍방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양측은 이후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은 미한 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근본 문제 해결을 내세운 북한의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세적 대응으로 분석했습니다. 홍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언급한 근본 문제에 대해 한국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이 쉽게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도발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사대화를 이렇게 의욕적으로 제기했는데 북한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사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의 군사 도발 자체가 명분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근본 문제로 적시한 만큼 오는 3월 예정된 연합훈련 이전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연합훈련은 미한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달 국정연설과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합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는 있지만 취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추진에 대한 호응 여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공동위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대화할 의지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도 트집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기다리다가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 보면 3월 정도에 도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겉으론 한국의 요구사항을 집중했지만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앞세운 것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원회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제재와 동맹 간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을 기본 토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 문제를 풀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와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질지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나온 북한의 어떤 내용을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그 문제 해결의 주체는 결국 미국이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남북관계 관련된 제안이 아니라 북미 관계나 북미 협상 차원에서 우선 실타래가 풀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미북 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남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선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자가 북한은 물론 미국을 설득하며 대화를 성사시켰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중재 역할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도 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그런 수준에서의 미북 대화 복원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종전선언 우선 추진이나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대화 재개 등의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하면은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받으란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공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준 만큼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전격 봉쇄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급감했고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평양을 떠났으며 대북 인도 지원에는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22일 북한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폭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이어 1월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월엔 외국인의 격리 기간 연장에 이동 제한 조치까지 더해졌고 이는 결국 북한 주재 외교관들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2월 말과 5월 말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프랑스도 3월 평양주재 협력사무소를 임시 폐쇄했고 같은 달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도 현지 북한 직원만 남기고 대북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또 평양주재 유엔 직원 수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탈북 후 한국으로 들어간 인원이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2019년과 2018년 모두 1,000명이 넘었을 때의 20% 수준의 불과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주요 평가에는 북한 경제에 미친 중대한 영향이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약 4억 9,10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고 약 4,8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등 전년 대비 대중 수출액은 70%, 수입액은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1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경 봉쇄 1년 끝에 북한이 마주한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w this year, last 12 months, there's been very little in the way of North Korean import. And since those are mostly consumer goods,
특히 국경 봉쇄 조치로 지난 1년 동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이 주목된다며 이는 대부분 소비재인 만큼 대중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그동안 국가 주도 경제와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름의 균형을 맞추면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제재 등으로 약해진 국가 경제 외에 시장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부분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경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needs to reform internally before it can really successfully engage the outside world.
국경이 열리기 전 내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공개된 당 대회 경제 계획에서 내부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화학공업 부문, 금속, 경공업 부문에서 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 것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때 나온 것과 다름이 없다며 근본적인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looks just like what Kim Jong-un is saying. We need to bolster chemicals and metals and electric power and agriculture.
국경 봉쇄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니얼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국경 폐쇄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으로 들어간 인도주의 지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 요원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re's been n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has entered North Korea.
특히 결핵 등 다른 전염병에 대한 치료 약품 재고가 고갈돼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등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경 봉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suspect that we're going to see North Korea opening their borders to the entire world for until at least
코스 국장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백신이 공급된 뒤 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야 북한이 국경을 재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국경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북한 의료 체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한 외부 세계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are probably going to be reluctant to take such assistance because it would with that
외부 세계로부터 대북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지원을 위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외부인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북한 내부에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 국장은 또 북한은 외부인들이 북한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자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총 13,2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절반 정도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했고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는 20일 공동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사이를 기준으로 한 이 같은 수치는 아태 지역 3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겁니다. 동티모르가 32%, 아프가니스탄과 몽골이 각각 25%와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소한의 식품 다양성을 충족하는 북한의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영유아 비율도 46.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끼 식단을 통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영유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영유아 53%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한 반면 지방은 37%만 최소한의 식품 다양성을 충족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 영유아들이 식사를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들의 하루 최소한의 식사 빈도 비율은 75%로 92.8%의 말레이시아와 91.1%의 베트남, 84.7%의 태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최소한의 식단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한 경우는 28.6%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로 세계보건기구의 유병률 기준 10%에서 20% 사이의 중간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발육 부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2%의 한국, 5%의 싱가포르와 사모아 순입니다. 또 북한 역류의 2.5%가 키에비의 몸무게가 적은 저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생후 6개월 미만의 모유 수유 비율은 71.4%, 12개월까지 하는 비율은 68.8%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완전 모유 수유가 출생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며 유엔은 2025년까지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전 세계 완전 모유 수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는 북한 등 8개 국가만이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산모 빈혈률은 2016년 기준으로 28%, 2000년의 33%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성인 과체중 비율은 32.4%로 WHO 기준 중간에 어린이 과체중 비율은 2.3%로 매우 낮음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식품 안보와 영양에 큰 영향을 미쳤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 상황이 아직 정확히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아태 지역들은 재난과 전염병에 잘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내 5세 미만 어린이 발육 부진 비율이 14.3%, 즉 67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은입니다.
지난해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의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피싱워치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인공위성 등을 통해 포착된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근해에서 활동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들의 조업 일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5%나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불법으로 구매한 조업권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국 선박들 역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가량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부들의 해안 접근을 막았다는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오징어잡이 선박 활동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이 약 3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이후에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해 2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9년에 27억 8,901만 달러에 비해 약 81%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의 국경 봉쇄 초기 시점인 지난해 1, 2월 무역액은 지난해 전체 무역액의 약 38%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3월부터 12월 사이 북중 교역이 극도로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4,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2억 1천만 달러의 22%,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에 26억 3천만 달러에 비하면 1.8% 수준으로 이미 국제사회 제재로 한 차례 크게 줄어든 북한의 무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위축됐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1일 공개한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력으로 약 3억 킬로와트시 총 1,184만 달러치가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전력 수출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설립한 수력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는 전기를 수출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관 총서 자료에는 북한이 전기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을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출품으로 볼 수 없는 전력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실제 수출 물품 총액은 3,616만 달러입니다.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최다 수출품은 페로실리콘이었고 이어 손목시계의 동력장치 부분인 시계 무브먼트와 텅스텐광,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 순이었습니다. 전체 무역액이 1, 2월에 집중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수출도 1, 2월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국경 봉쇄를 강화한 10월 이후엔 이들 품목의 거래가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품목 개수도 1, 2월 총 108개 품목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반면 이후 나머지 10개월간 수출된 품목의 개수는 57개였습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은 단 8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4억 9천만 달러로 약 25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인 2016년 대중 수입액 3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수입액은 각각 22억 달러와 25억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일부 줄었지만 90% 이상 줄어든 수출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엔 전년도보다 수입을 3억 달러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입액 4억 9천만 달러에는 국경 봉쇄 조치 이전인 1, 2월의 수입액 약 2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국경 봉쇄 이후 실제 하락폭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대두유였고 밀가루와 설탕, 담배 대용물이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컸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바이든 새 행정부의 다양한 기대와 희망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점에서는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여유와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결정은 미국 주류 언론에 영향받지 않았다며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이유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분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극단적인 보수나 제한 없는 진보 둘 다 국민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보라는 명목 아래 전통적이고 선한 가치관들을 무작정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력과 국방력뿐 아니라 이념과 가치로 본보기를 보이면서 세계를 인도하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가 힘써주기를 바랬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정착한 이현승 씨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가 올바른 방송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뭐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되거나 하는 방송보다도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자기가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방송을 해주고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헌법에도 그 수정헌법 1조항에도 있듯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지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나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미디어가 그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미디어도 다 보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지만 특히 이제 빅테크나 이런 분들이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공산 정권이나 다름없이 독재 정권이나 똑같은 사회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서 씨는 자신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기쁘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분야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0대 남성인 존 김 씨는 목사로서 우려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뭐 물론 뭐 그분한테 우리가 미래는 걸지 않습니다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새해 첫날부터 하원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름 다 없앤다고 뭐 그런다지요. 뭐니까 계속 그건 뭐 배를 갔는지 뭐지 그것도 다 없앤다고. 민주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꺾어놨습니다. 동성연애 첫째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래 미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는지.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름 한 명 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책이 제가 뭐 공화당 편이고 저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여지껏 해오셨고 그분들이 앞으로 지금 새해 미국부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어기는 이야기.
미 하원은 최근 성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성별을 반영한 용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117차 의회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명사와 가족관계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해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제임스 리 씨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의료 정책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낮췄고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았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 미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옵니다. 유학생 탈북민으로 미국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판 론스타 대학 겸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진짜 너무 막았어요. 완전히 딱 막는데서 막 정말 영주권 이런 게 신청하고서 뭐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막 2년 막 그러고서 근데 진짜 예 근데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합법적인 이민은 정말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뭐 이익이 된 사람은 받아야잖아요. 그러나 뭐 불법적이라든가 이런 건 뭐 물론 막아야겠죠. 근데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나 나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뚜렷한 그게 뭐랄까요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거나 저거나 다 막지 말고. 너무 어려워. 근데 문제는 과학자에게서 커리어에서 2, 3년이 꽤 큰 거거든요. 2, 3년 동안 그게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뭐 이게 다시 몇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리서치에도 많이 지장이 있거든요. 뭐 이 연구.
한 교수는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북 난민 입국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승 씨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엘리트들의 입국을 이끌어내 그들의 조언을 대북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나 북한 사람들을 좀 미국으로 데려오는 이 법안 같은 걸 좀 만들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옳은 대북 정책을 만들고 북한의 실상황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확실히 반영하게끔 그런 인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또 옳은 정보도 모이고 또 좋은 정보도 모이고 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세판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민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인권 관련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이현승 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만약에 지지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해결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핵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핵이 해결된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인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제이크 김 씨는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김정은과 핵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현재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거주하는 탈북민 220명 외에 약 200명의 탈북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흥과 신포 지역의 비나 눈은 오전에 그치겠지만 원산과 장전의 비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5에서 20mm 정도의 비와 5에서 20cm 정도의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자강도 지역은 7도가 더 내려가서 중강이 영하 16도에서 시작됩니다. 또 낮에는 황해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늘 흐립니다. 바람은 평안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0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7도, 남포 6도, 신의주와 구성은 8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오늘 북한 지역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강입니다. 영하 16도, 강계는 영하 13도, 희천은 영하 6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7도, 강계 5도, 중강은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영상 3도에서 시작되고 사리원은 영하 1도, 신계 영상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이 8도, 신계 7도, 해주와 개성이 영상 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 오늘 흐리고 원산과 장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많게는 20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원도 전역으로 불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0도, 평강은 영하 1도, 낮에 평강은 영상 5도까지 오르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입니다. 그리고 함흥과 장진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함흥과 신포, 김책 지역에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입니다. 청진 영하 6도, 김책은 영하 5도. 장진은 아침 영하 15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하 2도까지만 오르겠고 함흥의 낮 최고는 4도, 청진은 2도입니다. 양강도 오늘 흐립니다. 희산과 삼지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4도, 김영권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김영권이 영하 1도, 삼지연이 0도, 희산은 영상 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서해는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자강도 지역부터 구름 걷히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평안 북도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이 맑아집니다. 또 동쪽도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고 원산과 장전은 흐리고 비나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에 따라 상원이 전면적이고 공정한 탄핵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주 28일까지 탄핵안 송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은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시 연방의사당에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재임 기간 두 번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의무적으로 격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과 의무 격리와는 별도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 탑승 전과 출발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50만 명에 다다를 수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되돌리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중국 당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노력으로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선한 천사가 악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텐 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며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공중 보건, 기후 변화 등 지구촌 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핵무기를 일절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 TPNW가 22일 발효됐습니다. TPNW는 가입국의 핵무기 제조와 보유, 배치 등을 불법화하고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을 돕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모두 51개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TPNW는 핵 보유 예외를 인정한 핵확산 금지 조약 NTP와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핵무기 제거가 유엔의 최우선 현안이라며 핵무기 제거와 핵무기 사용의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그러면서 일반 안보와 집단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계정을 최근 중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책을 옹호한 중국 대사관 트윗이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비인간적 행위에 반대하는 우리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알려진 글에 조처를 취했다며 종교와 계급,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출신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트위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트위터에 위구르 여성들이 출산기계가 아니라며 강제 불임시술이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환경운동가인 딘틴투 투이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이시가 페이스북에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경제와 사이버 보안법, 그리고 환경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투이시 변호인은 투이시에게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들을 외박하고 비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고 BOA에 설명했습니다. 투이시 변호인은 법정에서 잘 변론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투이시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